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마음 플러그를 꽂읍시다. 하늘에 마음 플러그를 꽂읍시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려 그리고 이 위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운로딩 받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극작가로 알려진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 때 우는 건 삼류다. 힘들 때 참는 것은 이류고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의 입술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때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았던 행운이 우리에게 따르거나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 전심을 다해서 준비했던 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혹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드렸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예스로 응답하실 때 그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아마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이제 일정 수준의 신앙을 가진 혹은 이제 종교적 비즈니스로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 같은 상황에서 아마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을 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군사들의 찬양은 어느 때까지 언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찬양의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땅에 이제 선교 사역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의 선교 활동으로 복음은 이제 소아시아 지중해를 건너 유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의 피로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소아시아의 이 유럽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이제 할례 문제였습니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제를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이때 당시 있었는데 교회 최초로 열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에서 아니다 구원은 이제 조건에서 구원의 조건이 이제 할례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결론을 이제 맺게 됩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누구와 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나바와 그렇다면 제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갔을까요? 이제 바나바가 바울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제 조카인 마가도 이제 데려갑시다. 그 제안에 바울은 아니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중도와 차한 그 마가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마가와 동행하는 그 문제로 이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떠나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실라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좀 자세히 보니까 딱 봐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계속 볼 때마다 소리 지르며 따라옵니다. 우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혹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혹은 우리가 출근길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는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쁨의 교회 성도다, 너희들한테 교회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곳곳마다 우리를 따라오고 외치고 다니면 어떨까요? 굉장히 좀 거슬릴 것 같습니다. 심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그 사람의 실루엣만 보도 잘 가다가도 이제 옆으로 피할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심히 괴로운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괴로운 마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신들림 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을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거나 혹은 무당이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돌아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은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귀신에 이끌려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여인도 자신은 원치 않으나 귀신이 들려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을 내뱉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몸에 주도권을 잃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그 여인을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여인을 유심히 보니까 또 이 여인이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치는 돈을 그 수익을 자신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그 수익을 취하고 있었죠. 다른 주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자유와 의지를 박탈당한 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재산에 불과한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매여 있고 이제 육적으로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이 여인이 볼 때마다, 자신들을 볼 때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고하는데 그 외침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순간 2000년대 초에 유행했던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 잘가 그런데 이제 뒷가사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잊고 살아가죠 날 잊지마. 잘가라는 말입니까? 잘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잘가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말은 잘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은 이 바울이 이 여인의 외침을 딱 듣고 보았을 때 내 사역에 내 일에 방해되는 사람, 역시 복음을 전하니까 별일을 다 당하네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좀 구해주세요 라고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 여인의 외침에 이 바울이 쉽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반응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의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배우의 주인이 있었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는 주인들이 분명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기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알고 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선택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제 손익을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의 결론은 뭐냐?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 제가 이 여인을 도와준다면 이제 막 선교 사역이 시작했는데 복음 전도가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을 불쌍한 여인이지만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 복음 사역이 지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라고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물론 맞는 것도 싫었겠죠. 누가 맞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좋은 일 하다가 오해받고 손해를 당하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는 현실에 가로막혀 그 여인의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무기내야했던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다고요? 심히 괴로워하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심히 괴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 킹덤을 위한 것인지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중 가장 우선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미움받을 용기 없는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방패막이로 사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짓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심히 괴로워하지만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워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성과 사랑이 내 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랑과 이성 중에서 이성과 사랑 그리고 이성과 감성 중에서 이성이 이긴다 아니면 사랑이 이긴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요즘 시대는 이제 감성이 발달한 그 사람보다 이성이 발달한 그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은 이성은 사랑을 이길 수 없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 아실 것입니다. 뭐 이제 분명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지만 미련하게도 그 사랑을 위해서 손해보는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렇죠. 왜? 이성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그리고 냉철하며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던 이 바울조차 비록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그 여인의 살려달라는 구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마음을 돌이켜 그 여인을 구원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같이 이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이 여인을 구원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합니까? 사실 바울이 뭐가 쉽습니까? 왜 편히 로마 시민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 눈치 보고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와 왜 싸우고 다투어가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더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은 초월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원망과 중독과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매여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치에 맞지 않은 초월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짜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가리어 속이는 악한 사단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이치에 맞지 않은 이 초월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이 바울은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여인의 영혼 구원을 돈줄이 끊겨 분노한 그 주인의 복수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제 고난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믿음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해답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자 돈벌이 수단이 끊긴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이 여인을 구원한 죄로 고발합니다. 19절 24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느낌 감정이 참 신기한 게 뭔가 슬픈 예감은 뭔가 쎄한 그런 느낌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상했던 대로 주인들의 고발에 바울은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 주님이 주신 이 감동대로 마음을 돌이킨 것도 모자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까지 행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것 같은데 왜 저들은 변하지 않고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가 그러한 생각에 이제 낙심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는 25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과 실라의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플러그가 땅에 꼽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꼽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했다면 매맞는 일도 감옥에 갇힐 일도 평생 복음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겁하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며 평생 도망쳐 올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인생의 목적인 성도는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인류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믿음을 가진 그 성도가 부르는 찬양에 주님은 반드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더라. 할렐루야. 메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인류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과 듀엣 모델을 꾸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맨 모든 것이 모든 결박이 풀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려면 심히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가는 곳마다 꽃길이 열려서 찬양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섰다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옷이 찢기고 매맞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그때야말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 내 기도 누가 들으십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양에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고난당하는, 그리고 내 옆에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듣습니다. 그 찬양이 그들에게 위로를 열어, 그들이 위로를 얻어 주님을 보게 하는 매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고 육적으로 매여 있는 이제 그들에게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 되게 하시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그 주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고난받는 길을 용기 있게 택할 수 있는 그 믿음, 인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매여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반납하고 스스로 주님께 갇힌 자 되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킹덤 워리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의 멜로디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매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